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며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내 에너지와 내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탐심, 탐욕을 버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삶의 목표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의 말씀, 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8장까지는 성전공사가 중단된 시점부터 성전공사를 재건하여서 완성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는 제2성전이 BC 516년에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이후 40년이 지난 BC 470년경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핍박이 사라질 것이고 황폐한 땅도 다시 회복이 되어 이제는 평안하고 번영을 이룰 것임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이방인들과 주변국들의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번영과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신앙보다는 힘과 권력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살아야지 하는 이런 회의감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신앙보다는 자기 자신의 꿈, 자아 실현을 위해 힘쓰며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회의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할 때 보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주는 회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가 이룰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과 이 세상의 최후에 대한 종말론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 두로, 시돈, 블레셋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의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에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로는 무역을 많이 하여 부강하였습니다. 또한 지혜가 많아서 그 도시 자체가 매우 번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부가 결국 이 두로와 시돈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로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의 계약, 즉 동맹을 맺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는데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도리어 에돔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악행을 저질렀고 또 그렇게 부를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알았고 또 그런 삶을 직접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탐욕에 대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탐욕과 탐심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도리어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는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부자의 비유에서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은 나 중심의 이기주의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를 보면 그가 하는 말을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내가 곡간을 헐고 내가 모든 곡식들을 거기에다 쌓아두고 또 내 영혼에게 말하되 등 항상 이 부자는 나 중심, 이기적인 그와 같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즉, 자기 중심, 나 중심성이 결국 탐욕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어느 한 군데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참 이와 같은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성취, 자아실현 등 이와 같은 말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지 않고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는 단어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도 희생하는 자리보다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에 더 열심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욕은 물질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늘릴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많은 물질을 보관하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창고는 물질과 소유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자는 창고 짓는 것에 몰두합니다. 부자는 주변의 이웃이 누가 있는지 또 누가 배고픈지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롯이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창고를 더 늘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탐욕은 결국 향락을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여러 해 쓸 것을 큰 창고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즐기는 것, 향락이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즐거이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인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또한 성경에서는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부자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돈 많은 나를 존귀하게 대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너가 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또한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드로와 시돈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한 판단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뽐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찾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교만하게 되며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쉽사리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며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이 세상의 지혜는 항상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두로와 시돈은 파멸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 교만한 두로와 시돈의 파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교만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민족으로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의 열방을 다 뒤덮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함, 그리고 의를 행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성품을 갖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는 분임을 이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 그를 영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는 그리스도를 겸손하신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겸손하여서라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격적인 의미에서 겸손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메시아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비천한 출생과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될 것과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 비천한 구원자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와 같은 겸손한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귀는 고대 군동에서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타는 동물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동물이었습니다. 왕이나 장수는 힘이 있고 빠른 기동력을 가진 말을 타기를 선호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왕으로서, 또 겸손한 자로서, 비천한 자로서 결국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스가랴는 메시아가 화평을 전하는 분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메시아가 견고하게 나라를 세울 것임을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억누르던 이방의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며 평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통치하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칼과 창을 통하여서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웃과 반목하여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웃과 평화로 연합하게 이루실 분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의 부와 또 교만함과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 힘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인 그 1 문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을 망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두로와 시돈처럼 세상적인 지혜와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 물질 중심, 향락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국가와 교회와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평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나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지며 너무나도 쉽게 탐욕과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군보다 더 귀한 믿음보다 헛되고 헛된 물질을 쌓아두는 것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내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순절 기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고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